사람이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절망의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는 것도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이란 내 것이 됐건 남의 것이 됐건 죽음 자체로서 공포이고 불안이고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해발 2200m나 되는 알래스카주의 케나이 반도에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600여 명의 퇴역한 미국 군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습도 울창하고 겨울에 내린 수십 미터의 눈 덮인 숲속에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남전에서 입은 정신적 상처를 힐링하기 위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1973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미 44년이 되었으므로 그 당시 월남전에 참여한 그들이 대개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60대 중반이나 70대를 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월남전 당시의 공포, 그 포성, 그 엄청난 폭탄 소리, 죽어가는 적병의 시름 소리와 절규하는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되살아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주 그 모습이 떠올라서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아름다운 숲속, 눈 덮인 조용한 숲속에 모여 산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절망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악몽 같은 지난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려는 고통보다 잊으려는 고통이 더 크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죽음에 의한 절망이나 공포나 불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하거나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세계 석학들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문명사의 새 장을 연 발명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인 콜린 블랙모어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 피임약을 발명한 것이 인류 문맥사에서 새 장을 연 발명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덕의 타락과 인명갱시 사상을 만들어냈고 인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월터 디즈니사의 연구개발 담당 팀장인 데니얼 힐리스는 시계의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숫자상에서 새겨 넣을 수 있는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청량할 수 있는 시계의 발명이다. 러시아의 작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지우개의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지우고 다시 고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휴대전화, 자동차, 인쇄술, 컴퓨터 등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개발도 연구도 실현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여기 나를 살리는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현대과학은 복제소를 만들어내고 복제향을 만들어내고 신학적, 윤리적, 도덕적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정자를 지에게 이식시켜 사람을 만들어내는 실험에 성공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과학은 뭔가를 복제해내고 뭔가를 발전시키고 만들어내긴 하지만 죽은 것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 죽어가고 있는 것을 고치고 살려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무덤에 있는 사체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 의학이나 과학이나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중심 진리이며 생명 진리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죽음의 종교이고 죽음으로 끝난 무덤의 종교이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짓되고 헛된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의 대가인 죽음을 치루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여서 부활주일에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쟁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장차 종말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먼저 이루어진 성취적 사건이에요. 선취적 사건. 먼저 취하해졌다는. 부활에 대한 선취적 사건, 예표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입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한 번 발생한 것으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이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고하고 예정해 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에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 나사로고 죽었다 살아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 기구상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빼도 지금 찾을 길이 없을 거예요. 뭐 그 2000년 전인데. 뭐 구약에서도 사렙다 과부의 아이를 죽음에서 살려냈죠. 그러나 죽음에서 살았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살았다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첫 번째라는 것.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함축된 말씀이에요. 먼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인 동시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회적 권면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전반의 말씀이죠. 그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의 문제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이 15장에서 이 부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시면서 확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일이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35절에서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점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리고 예언된 그리고 계획된 그래서 제3의 구원사 역을 이룬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16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설교를 할 때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구약 성경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부활은 성취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다윗의 예언적 고백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이 음부의 사망 권세에 매여서 썩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썩기 마련입니다. 나무도 썩고 돌도 썩고 물도 썩고 쇠 철도 썩고 사람도 썩고 다 썩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썩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썩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양심도 썩고 도덕도 썩고 윤리도 썩고 행위상학적인 것들도 다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예언대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에스겔 37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을 쓰였어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쌓여있는데 그 뼈들이 다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환상의 한 장면인데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죽고 깡마른 뼈와 같이 절망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을 확증한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마지막 날에 생기신 주님의 성령이 그 권능으로 우리의 무덤을 열고 우리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정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물어 살아서 믿느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썩어 들어가던 나사로의 시신을 향하여 일어나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걸어나왔어. 현대의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살려내실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던 여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일찍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속에 찾으러 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입니다. 부활은 예언되었고 또 그 말씀하시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더라고. 부활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7장 22-23절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계속 마태복음 20장에서 마태복음 뿐입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고난과 절망과 멸망인 사망의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틀림없는 또 다른 증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후에 그들에게 그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던 매맞은 흔적,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과 두 발의 상처, 옆구리에 로마 병사가 창으로 확인 사살한 창살의 구멍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친히 보이셨다. 이처럼 부활은 한낱 인간 내면에서 체험되는 심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바와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스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다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란 가실나무의 첫 번째 열린 열매를 말하죠. 동물에 있어서 첫 새끼, 첫 열매를 말합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는 그 다음 제2의 열매, 제3의 열매, 그 이후에 수도 셀 수 없이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동시에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에 해당하는 원어 아파르케는 첫 수확을 드리다, 첫 열매를 드리다는 뜻이에요.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은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신앙 사상으로서 장차 올 것의 예표와 점포율을 의미했습니다. 첫 열매. 이것은 마치 첫 곡식 추수단은 뒤따라올 모든 추수단은 꽃과 같을 것이라는 예시입니다. 마지막 결과를 단언할 수 있는 첫 번째 근원이라는 뜻이 첫 열매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궁극적으로 다가올 죽은 자들이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올 부활을 예견할 수 있다는 뜻이 첫 열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주실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첫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이 없으면 첫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는 것이 헛사요. 부활이 없는, 뭐 죽어버렸는데 뭐가 이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살아났다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죽은 자를 뭐 믿는 것이 이게 거짓 증인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 오늘 보세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나가야지. 뭐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도 없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면. 헛된 짓이지. 차라리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이 사람의, 영 뭐, 믿을 수 없는 얘기 듣는 것보다도, 거기서 꽃구경이나 하고, 산구경이나 하고, 시원한 공기나 마시지. 그 때문에 왜 앉아있냐는 거예요. 불쌍하기 거지 없는 행위라 이 말이지.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인생, 부활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죄악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주는 교훈이 참 은혜롭습니다. 참 보십시오. 네, 한번 띄워보세요. 굿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굿 빼기 갓 하나님을 빼면 제로가 돼버립니다. 굿 얼마나 좋습니까? 굿 거기서 갓, god 석자를 빼버리면 제로 하나만 남습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산다 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제로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음 보세요. 제로에 플러스가 이퀄 영어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 제로 플러스 갓 equal good.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비천한 인생이라도,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불쌍한 사람일지라도 그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고귀한 삶이 되고 굿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의인이 다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참됨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인행 중에요. 애들 장난감 인행 중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만든 인행이 있어요. 이 인행의 뚜껑을 열면 그 속에 그보다 작은 인행이 또 나옵니다. 또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또 작은 그보다 작은 인행이 또 나옵니다. 또 열면 또 작은 인행이 또 나옵니다. 또 열면 또 작은 인행이 계속 조그만 큰 조그만한 인행이 이게 나가면 새끼손가락 요만한 인행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요 색깔이나 모양이나 만든 것이 꼭 같아요. 그 인행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자꾸 열면 또 똑같은 게 나오고, 자꾸 열면 똑같은 게 나오고, 자꾸 열면 똑같은 게 나오고, 자꾸 열면 똑같은 것이 나오고. 참 그 인행이 주는 교훈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인행이 주는 교훈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우리와의 관계와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어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사도 베드로가 있고, 그 속에 사도 바울이 있고, 그 속에 순교자 폴리갑이 있고 그 속에 순교자 주기철이 있고 그 속에 성도인 우리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꼭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절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만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다 전파될 것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다시 올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요 36절에 보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부활이 있기에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의심 없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에 엠마하고 있었어요. 25리면 몇 킬로냐면 100킬로예요. 100킬로. 100킬로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부산 요 정안에서 경주 거리가 딱 100킬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다가 이 두 제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죽었고 돌아갔고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낙심해서 자기 본 고향 엠마오로 걸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 부산에서 경주까지 걸어 다녔죠. 이렇게 100km, 25리, 25시간 걸리죠. 25시간이 아니라 25리면 심리에 1시간 걸리니까 한 2시간, 3시간 걸리겠다, 그죠? 걸어가면. 이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낙심하고, 아,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사람이 얘기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막 얘기를 주고받아요. 뭐, 아무, 그, 안 보여도 사람 무슨,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 사람도 안 보이는데 의심도 없이 그냥 자꾸 말을 주고받고 이래 걸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확 뜨거워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떨어지고, 사명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네가 그분과 말씀을 나눌 때 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절망의 발걸음인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유턴해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 그래야 눈이 열려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져요. 신앙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사명의 장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테의 파우스트라는 글에 보면, 파우스트가 부활절 새벽에 독배를 들어 마시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파우스트가 독배를 들고 죽으려고 하다가 딱 마시려고 하는데 교회 종소리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교회 종소리, 옛날에는 이 차인벨이 울렸거든요. 지금도 독일에 가면요, 주일날 새벽에 이 종소리 울려요. 한 시간이가 주일날 종소리는 쳐요. 종은 그거 잘 치는지 몰라요. 가보면 텅텅 비었는데 어쨌든 종소리를 쳐요. 독일에 지금도. 아마 오늘 그 밤 되면 이제 난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거든요. 이제 아침 딱 되면, 아침 8시쯤 되면요, 온 시간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요. 참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10대에 부산에서 주일을 지낸 적이 있는데, 부산 시내에서도 찬배를 울렸어요. 찬배를, 교회마다 찬배를 들어가지고 전연하게 부산 시내가 이 찬배 소리가 울리고, 지금은 이 교회 종소리가 없었는데, 이 파우스트의 글에 보면 부활절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딱 울렸는데, 딱 마시고 가는데 교회 종소리가 딱 울렸어요. 그때 이 종소리를 듣고 이 파우스트가 독배를 깨뜨립니다. 막 땅바닥에 깨뜨리면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면 깊은 유침과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부활절 아침에 바뀝니다. 부활절 종소리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가 회개한 끝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래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을 번역하는데, 말씀은 행동, 테트, 독일어로서 테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행동, 액트, 영어로 말하면 액트가 나타나는 행동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은 곧 창조의 행동이요, 부활의 행동이요,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계시게 되면 반드시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동, 액션이 따라옵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말씀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영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우시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주셨다는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 봄은 찾아왔습니다. 온 산야에 파릇파릇한 아름다운 연두색의 지금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슨 느낌입니까? 참 예쁘다 갑니까? 그거를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가지가 우미돈 그 부활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내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내 가정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절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 인한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충만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절망도 해결이 됩니다. 좌절도 해결이 됩니다. 죽음도 해결이 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다시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부활의 확실성을 다 말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의 일을 힘쓰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절대로 헛되지 않고 크나큰 보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다음에 모두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금멸류관을 받아쓰고 만나뵙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